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비춰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설계하고 구성하고 조직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질서와 방법에 따라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 다시 말하면 중요한 그 진리가 무엇이고 또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의 그 특징과 반대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맛보아야 할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그 교회의 원리, 교회의 진리가 첫 번째로 무엇이냐? 그것은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의 첫 번째는 교회가 이루는 몸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몸은 하나다라는 진리입니다. 비록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각종 파당으로 인해서 또 인종과 신분상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들의 차이로 성도들 간의 분열과 분쟁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리더들,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리더들을 따라서 파당을 만드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헬라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헬라인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을 먹고 나눌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음식들을 가져가서 만찬에서 먼저 먹는 일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만찬에 갔을 때 이미 다 먹어 치워버렸기 때문에 먹지 못해 굶주리는 일들, 그래서 자신의 그 가난이 주의 만찬에서 훤히 드러나 버려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다양한 그 은사들,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기 바쁘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몸은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되고 분리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고 혹여나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리더들 사이에서 서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또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뭐랄까요, 소유가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차별을 느끼고 서로 구분이 되고 분열되는 일들을 겪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가 그럴 수 있다, 그래 교회는 그렇게 분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교회는 교회의 몸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몸은 하나다. 거기서부터 교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3절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역시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의 본문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인종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른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한몸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절에 다시 한번 그 한몸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한몸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은 단순히 어느 소수의 집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한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했을 때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지체들을 모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그 진리들을 잘 정리해서 14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즉 교회를 이루는 몸은 하나다.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재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셨다. 교회로 모으셔서 성령 안에서 한몸됨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한몸됨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한몸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교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한 몸됨을 너희가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이뤘는데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 구성원들의 특징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낙망하여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상반절에 각각 보시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닙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인이 나는 헬라인이르되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종이 말합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들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있겠으며 나를 부리는 상사와 또 같은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과 같이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힘도 능력도 부족한데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남들이 가진 영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스스로 낙망해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학벌, 인맥, 재능, 소유,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참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나는 함께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아닐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을 힘겨워하고 또 아파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속성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19절이 질문이고요. 18절, 20절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셨는데 다 똑같이 온몸이 눈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 제각각 자신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는 각각 사회적인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낙망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도록 교회의 구성원들을 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세워놓으신 것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는 신분 여하를 떠나서 각각의 자리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참 쓸모가 없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소속감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몸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지만 늘 낙망하고 실망하여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 교회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는 사람을 이 공동체에 묻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고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몸된 그 교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잘 나타나는데요. 21,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쓸모없다 하면서 남을 업신 여기는 성도들이 있음을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는 나와 같은 은사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두드러지는 것도 없으니 그렇게 너가 있건 없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쓸모없다, 너는 교회에서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됐건,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했건, 그 사람이 교회에 엄청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교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누구냐? 바로 연약한 지체들이 꼭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덮어주고 보살펴 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몸됨의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잘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에 왔을 때 누구로부터 인정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남에 대해서 쓸모없다 말하지 않고 도리어 약한 지체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24절, 25절에 그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2장 1절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혹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학벌이나 소유나 직장이 뛰어나지 않다 하여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마음속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혹여나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한몸됨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몸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루는 몸은 하나다라는 첫 번째 진리,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두 번째 진리, 그리고 스스로 낙망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반대로 스스로 교만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낙망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하도록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도리어 또 교만에 빠진 이들에게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쓸데없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우리에게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교회 안에 두드러지는 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한 몸 되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26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 그 타인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연인들, 아주 사이가 가까운 연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 아, 그냥 부부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터부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일이 적어도 나한테는 조금 일어났으면 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좋은데 그 기쁨의 중심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했을 때 이제는 내가 고통으로부터 피해가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중심에 내가 먼저 서고 싶은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그 고통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혹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고통을 견뎌준다면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구역원들이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견뎌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보다 더 함께 기뻐 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기쁘고 기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직접 그리스도께서 낮추셔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셨고 또 고통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시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물든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것이 좋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아왔던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고 한 몸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는 것, 기뻐할 때 나의 몸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열매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몸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또 아름다운 열매와 그 소망을 맛보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한 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